요즘에는 그 이제 저녁 예배가 자꾸 좀 없어지고 예배도 좀 간소화되고 예전에 저희들이 잘할 때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침 좀 일찍 와가지고 교회 학교 이제 반사 아이들 좀 가리키고 나면 대예배 주일 낮 예배 또다 참석해요. 성가대 또 거기서 또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식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 시간 이제 보내다 보면 또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살다시피 했고, 그 당시에는 뭐 엔터테인먼이라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잘할 때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학생애들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이제 어울려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려면 버스로 두 정거장 전이 교회예요. 그러면 두 정거장 버스로도 타고 가가지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두 정거장 못 미쳐서 내려서 교회 앞에 내려가지고 교회 가면 항상 친구들이 또 교회에 있어요. 그럼 같이 거기서 또이 얘기하고, 이렇게 덕담하고, 운동도 하고,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도 있었고, 또 뭐,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예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 때도.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니까, 그 옛날 또 생각도 나고, 너무 또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제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 몇 시간 남지 않았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국은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서부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이제 오니까, 이제 중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도 이제 한 5시간, 4시간, 5시간 반 되면 이제 이제 새해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흔히 주변에서 세월이 빠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세월이 빠르거나 늦은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태고적서부터 언제나 똑같이 갑니다. 시간이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것 아닌데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느낌을 다르게 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뭐 30대는 30마일의 속도로 가고 또 60대는 60대의 속력으로 마일로 또 이렇게 나이가 또 지나가게 되고 70대는 70마일로 그냥 날아갑니다. 빨리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이 땅에서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그 생각이 안타까움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싫어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어떤 말 싫어하죠? 늙었다. 늙었다는 말 싫어합니다. 또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졌다. 아, 뭐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참 아름다워요. 이런 말은 거짓말인 줄 알지만 듣기에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나 다 젊을 때가 있었고 누구나 다 늙어가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게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 영원의 우탁시조가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한 손에 가시 쥐고 능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고려 시대의 충신 야은이 500년 그 고려의 그 수도 서울이 개성이었죠. 그렇죠? 개성. 그래서 개성을 말로 한 바퀴 이렇게 타고 돌면서 지은 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중학교 때 국어시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여러분 아시죠?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시인데요. 학교에서 배운. 이게 다 뭐예요? 전부 다 시간의 개념이지. 다 시간의 개념. 그래서 오늘 말씀 뜻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시간적 개념이 오늘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먼저 그 8절 말씀을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오늘 그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송구 영신이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해와 함께 새 것으로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낡은 것을 다 버리고 새해와 함께 새 것으로 맞이한다. 그게 송구영신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으면 계속해서 낡은 것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죠. 새해인데. 그래서 뭐새 가계부 주부들이 또 바꾸고 새 달력. 여러분 달력 전부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크면 교회에서도 뭐 탁상용 또 벽에 거는 벽걸이용 달력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럴 날이 올줄 믿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뭐 가게 비즈니스 하시는데도 그렇고 교회에서 다 이렇게 달력식을 하나 나눠주시는데 새해가 되면은 가계부도 그렇고 새 달력 새 수첩 이렇게 많이 바꿉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습관도 좀 새것으로 바꿔야죠. 옛 습관을 버리는 결단을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길 때가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희들은 좋든 싫든 간에 이제 한 해를 과거의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과거의 슬픈 추억 일랑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 다 버리고 새해와 함께 새 것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도대체 그러면 새 것은 무엇이고 헌 것이라고 하는 건 또한 무엇인가?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또 대체를 바꾸든지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을 송구영신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드리셨을 거고요. 그 수십 년을 송구영신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 달라졌죠? 송구영신 하면서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물론 매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력이나 수첩이나 가계부 이런 것은 새 것으로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달력을 바꿔주는 송구영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계부를 바꿔주는 송구영신이 아니잖아요. 수첩을 바꿔주는 송구영신이 아닙니다. 주위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도 그대로죠.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와 달이 그대로 있고, 바람이, 환경이, 내 주위의 산천이, 사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송구영신이라고 한게 무엇인가? 뭐가 송구영신이라는 말인가? 오늘 좀 깊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날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송구영신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전환에 송구영신이 진정으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을 속이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너는 거룩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는 이것이 송구영신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이에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일어서는 이 삶의 변화, 이 결단, 이것이 송구 영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세리요, 참 이렇게 죄인이었던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변하는 이것이 삶의 전환이 이것이 바로 소국의 영신입니다. 교회의 핍박자요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순교자 바울로 변하는 삶의 전환이 있는 이것이 바로 송구 영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시간 송구 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변화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송구 영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변화도 없는 말로만 수첩은 바꾸고 가계부는 바꾸고 달력은 바꾸는 이런 외형적인 변화,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꿈과 새로운 단계의 어떤 그 희망 소망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송구 영신이 진정한 송구 영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게 되면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송구 영신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적절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난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얼마 몇 시간 후면 다가올 새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열 장로교의 모든 분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피차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뭐예요? 낫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렇죠. 우리 그 한국에서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독일 말로는 ende gut, alles gut 이라는 말이에요. 알아듣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우리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독일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끝맺는 결산하는 것은 더욱 귀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 일생을 정리하면서 디모데 후서는 그가 이제 유언, 죽기 임종 직전에 쓴 그런 그 책이 됩니다. 목회 서신서인데요. 거기 보면 일평생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일을 꿈을 꾸는 거예요. 내일 꿈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경주자가 그냥 힘들면서 목표를 향해서 그냥 뛰지 않습니까? 전신전멸하고 뛰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항상 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위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지난 2023년 1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런 말들 하죠. 참 지난 1년이 다사다난했다. 그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예. 그 다사다난이 무슨 뜻이죠?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2023년 뒤를 돌아다 보면 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아,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건물이 파괴되고 어디 끝이지를 않더라고요. 하여튼 다사다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진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마감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참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 고통으로 말이죠. 뺏긴 것밖에 없는 격세지감, 적자 인생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신의의 눈으로, 신본주의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진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미약해요. 처음은 항상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요, 우리의 마지막은 성취요, 우리의 마지막은 성공이다. 아,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실패라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내 질병, 실패, 시련, 사업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간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기쁜 것. 그러나 이것이 다 합력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 주세요?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 선,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건에 패배해가지고 재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포자기 하는 거죠. 실패해서. 그러나 여러분, 실수는 있습니다. 실수. 실수는 뭐예요? 승리와 목표를 향해서 되풀이되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죠. 트레이닝 하는 거죠. 연단하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 그 실수는 있습니다만, 결코,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세계관과 신앙관의 차이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발명왕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6,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6,000가지의 새로움을 얻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너무 그분은 정말 그 낙선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가 우리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더 우리의 영혼을 신앙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 뭐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새로움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새해가 돼서 제가 우리 뭐 장로님이나 여기 계신 권사님, 제가 새해가 돼가지고 권사님 댁 한번 좀 심방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물론 제가 가지는 않지만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권사님에게 얘기하면 권사님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실까요? 아,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갑자기 오늘 신방 오신대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실까요? 제일 먼저 음식 만드는 거? 대접하기 위해서? 아니죠. 집 정리부터 하시겠죠. 아이고, 우리 집 살림서부터 지금 뭐, 그냥 온갖 놈 널어놓고 정말, 뭐, 정말 그런데, 말도 아닌데, 먼저 가가지고 막 치우고, 저희 집도 가끔 이제 그런 적이 있지만, 누가 오면 갑자기 막다 정리해놓고, 막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거부터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송구영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2023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런 죄 찌끄러기들을 내년까지, 새해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싹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래서 새로움을 갖게 하고 깨끗이 정리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일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해에 여러분 이제 새해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봉투에다가 뭘 쓰라고 그랬죠? 자기 기도 제목을 전부 다 써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헌금 바구니에게. 왜 그렇게 제가 하냐면은, 2024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소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뭘 갖게 돼요? 꿈을 갖게 되네. 꿈을. 꿈을. 그 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사람들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묻는 것이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적도다. 항상 주님도 믿음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 꿈이에요. 그 소원.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우리가 세워야 해요. 목적. 2024년도 목적. 그걸 써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적이 세워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참 분이엘 교회가 참할게참 많아요. 보면 이제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 너무 갑자기,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참 보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지, 뭐 교회가 크니까 행사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일참 많이들 하시더라. 웬만한 그 목회자만큼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예배도 많고 행사도 많고 치르는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적을 세워놓고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걸 하죠. 새해 결심을 하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새해 결심. 아, 어떤 분은 내가 올해는 살을 한 15파운드를 좀 빼야 되겠다. 살과의 전쟁을 막 선포하고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새 결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목적을 세웠으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죠. 계획했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는 까닭이라 그랬거든요. 구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잘 아시죠, 주님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시지만,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고통을 아시지만, 문제를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평화가 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했다가 나이 먹어서 감옥에 가고, 여러분, 젊어서 좀 고생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갈수록 점점 재물도 많아지고 재물도 쌓여 존경받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And the good, always good.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끝이 좋아야 인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에 유종의 미를 주 안에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 웃으면서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막 그냥 침대를 붙잡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임종을 참 예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장사도. 여기 그 로즈일은 뭐 수없이 많이 갔고요. 한데, 정말 장례식이 너무 평온해. 너무 그냥 잔치집 같은 그런 장례식장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 없이. 그래도 목사님 와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하는데 너무 저도 그냥 자신이 없어요.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아.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그좀 환자가 침대에서 의식이 없어. 가족들이 와도 이렇게 해도 의식이 없어. 근데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저 왔습니다. 기도해주면요.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 눈물을. 그러니까 그냥 감성은 있는 거야. 근데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성이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이 쫙,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다 그것도 들으세요. 듣는 건다 들으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끝을 시작보다 낫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8절하고 9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참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끝이 좋으니까. 끝이 좋으니까 참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보면은 8절하고 9절 초반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실력과는 차이가 없고 눈만 좋으면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자 8절 보면은 참는 마음이 나오죠. 참는 마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두 번째,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절 초반절에 급한 마음. 그러니까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세 가지 모형으로 이게 그 본문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내가 제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대요.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싸우겠대, 그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 두 번째 뭐예요? 급한 마음. 급한 마음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죠. 자기 결단과 자기 결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급해지는 거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정을 잃게 되고 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9절 초반절에 보면 참는 마음이 나와요. 참는 마음. 참는 마음. 고요히 참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절대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참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람에 대해서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견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결정을 내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참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참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 참는 마음을 좀, 저도 지금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급해가지고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거든요. 아이, 그때 그런 말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항상, 이제 그런 때가 좀 있는데. 자, 우리 모두, 새해에는,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가에서 찾으며 우는 그런 마리아가 되지 말고,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빈 무덤에 가가지고 내 주의 시체를 어디 두었느냐고 그 문지기에게 말이죠. 동산지기에게 묻고 우는 이런 마리아가 되지 말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그래도 시간이 안 갑니다.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어차피 뭐 우리 뭐 다른 행사도 없고 8시에 시작했으니까 조금 일찍 마치죠, 뭐. 이제, 12시 땡 새해 신년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오늘을 반성하지만 과거에 집착하여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옛날이 오늘보다, 과거가 오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 삶 속에 과거를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 17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의 과거가 뭐 복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추억거리가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에 안주해 버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배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이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안 돼요. 과거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오늘 자동차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백미러 보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나요? 백미러 보고. 앞을 보고 운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백미러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황 집사님 그 토탈 데미지 된그 자동차 보여주셨는데, 정말 끔찍하대요. 야, 큰일 납니다. 백미러 보고, 앞을 보고 해야지, 백미러 보고. 여러분, 톱밥에 톱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톱밥에 톱질해요? 나무 딱딱한 톱질, 이미 잘라놓은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분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끔 내가 왕년에 그래도 헌금은, 신앙생활은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이 추억에 잠겨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비록 과거, 가 말이죠. 얼룩지고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팠던 2023년도 올해 아팠던 괴로움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 아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이런 상처들이, 과거의 이런 상처들이, 올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처들이 새해에도 나를 짓누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괴로운 추억을 자꾸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과거로 인해가지고 내 미래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의 모든 아픈 추억은 이제 과거는 지나갔다. 흘려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과거의 그 괴로운 추억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일 수가 있어요. 절대 마귀가 말이죠. 와. 옛날에 어떤 분들 보면요, 술만 먹으면 막 우시는 분들이 있어. 남자분이 말이죠. 과거에 그게 그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술기나 알코올이 들어가면 막 또 우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제 친척 중에서 몇 분 이렇게 본 분이 계신데요. 어쨌든 뭐 2023년 괴로운 사건은 2023년으로 종결을 지어버리고 잊어버리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지간에도 괴로운 추억이 있을 수가 있죠.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간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운 추억도 손에 난 부분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다 청산해 버리시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잊어버리는 것이 없으면 괴로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죄 지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또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 예전에 지은 죄 다 우리가 기억하면은요, 정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은요, 주님은 거들떠도 보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신대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양털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한 것은요,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데 내가 자꾸 그 마귀의 속삭임에 자꾸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괴로워하고 아유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우리 주님은 회개한 일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저 깊은 바다로 다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꾸 과거에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요, 우리가 한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과 하늘나라까지 그 상급을 가져가시도록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요, 다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불교에서는, 세상에서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가 뭐 그런 노래도 유행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뭐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선한 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과 하늘나라까지 그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계속 보게 되면 하루도 살맛이 안 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것에 눈을 떠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신앙이 이렇게 참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긍정적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송구영신 예배에 눈을 떠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은혜의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다 버리고 다시 상급을 향해서 우리 과거의 분위기, 뭐 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만 생각하는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상급을 주실까 재도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지구를 돌리셔가지고 하루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푹 쉬면서 다 잊어버리고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1년이라고 하는 이 지구를 돌려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괴로움을 다또 역사 속에 흘려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의 이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나는 2024년도에 이 땅에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잃은 것은 많아도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제 남은 12월의 마지막 달력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아픔의 상처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난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살면서 눈물겨운 일들도 있었고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도 있었으나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 분이엘 장로교회를 평안 중에 그래도 성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심히 연약할지라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분한 분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지난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오는 해도 또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이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